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 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 속에서 한국이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에 관해서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가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그 위협 수위 추이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권력 승계 전망에 관해서는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만큼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권이 승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것은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내세운 이번 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층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제목인데 개혁을 통해 한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응전과 야당의 반대, 북한을 위시한 국제환경의 난관 등을 이번 기사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매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매튜 토스트빈 뉴스위크 선임 에디터는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지적하면서 이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아니었다고 인터뷰 당시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새로운 갈등 위협이 항상 휴전선을 가로질러 불안하게 드리워져 있지만 한국의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 전반에 걸쳐 의료개혁 문제와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을 비롯한 한국 사회 다양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총 12조 위안, 미화로 약 1조 6,700억 달러의 재정 투입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3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6조 위안, 약 8,400억 달러 부채 한도를 설정해서 지방정부의 기존 잠재 부채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 한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2조 위원씩 증액돼 다양한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에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책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8천억 위안 신규 지방정부 특수채권을 부채 상환 전용자금으로 배정해 총 4조 위안의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책은 2029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재개발구역 잠재부채 2조 위안을 기존 계약에 따라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8일 남중국해 내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대한 주권 강화법에 서명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서명 직후 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어민들은 불확실성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가 7일 자신이 새 정부 인사에 깊게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날 미국 톡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얼마 전에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의 폭우 소식 들으셨죠? 걷잡을 수 없었던 페루의 산불, 또 100만 톤 이상의 쌀을 쓸어버린 방글라데시의 홍수,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도 기후변화가 초래한 재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 모두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아파서 내는 신음, 몸살이라고 설명해왔고요.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한 세계 정상들이 2015년에 파리에 모여서 지구 살리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만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자, 유럽연합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과 세계기상기구 WMO는 7일과 8일 잇따라서 2024년 올해 지구가 최고로 뜨거운 해로 기록될 것이며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해서 산업화 시대 대비 평균 온도 상승폭 섭씨 1.5도로 제한한 기준도 무너뜨리는 그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은 지난해 마지노선에 가까운 1.48도였고 올해는 1.55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주범은요, 석탄과 석유, 가스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사람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화석연료 에너지의 그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스위스의 한 기후과학자는 이런 발표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면서 세계 각국에 이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거나 덜 쓰기 위한 노력에 더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11월부터 11일부터 22일까지고요. 세계 각국의 정상과 에너지, 평화, 과학, 농업, 해양, 금융, 관광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려는 노력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은 이번에 발표한 자료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더 빠른 노력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22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고요.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는 영상 9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4도입니다. 함흥과 청진도 4도고요. 개성은 3도, 원산 5도, 희산의 아침 최저가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7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이 19도로 가장 높습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16도, 함흥 18도, 원산 17도, 희산의 낮 최고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이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And we've come to a very substantial phase one deal. And I'll go through some of the points.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50대 부통령에는 J.D. 벤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에서 미국의 정 부통령 당선인은 누구인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의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수지 와이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 체류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무효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8,4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대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벌써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명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지명자는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올해 67세인 수지 와이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명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성명을 내서 새 비서실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와이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승리 중 하나를 달성하는 걸 도왔다면서 그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혁신적이고 보편적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지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된 것은 그에게 걸맞는 영광이라며 수지가 미국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수지 와이스 씨 어떤 경력입니까?
네, AP통신은 와이스 씨가 플로리다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공화당 정치 전략가라고 설명했습니다. 40년 이상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시장, 주지사 그리고 의원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와이스 씨는 지난 2010년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사업가였던 릭 스콧을 플로리다 주지사로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네네.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선거운동을 이끌었고요. 2018년에는 론 디센티스 현 플로리다 주지사의 선거운동에도 관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플로리다주 정치권에서 아주 비중 있게 활동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킹메이커, 대통령 메이커로 전국 무대로 진출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또 크게 이제 성공시킴으로써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결국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이 된 거죠. 트럼프 당선인은 6일 승리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와이스 씨를 중앙연단으로 불러서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수지를 얼음 아가씨로 부른다며 수지는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뒤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뭐 그래도 아주 큰 신뢰를 보였습니다.
네. 자, 대선 투표일은 5일이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은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확보한 이 대통령 후보들 또 당선인의 선거인단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이 295명,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6명입니다.
네.
아직 VOA나 AP는 승자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네바다에서 이겨 선거인단 6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집계에서도 개표가 대략 95% 정도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약 51%를 득표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선 상황입니다.
네, 경합주를 모두 7곳으로 꼽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 모든 지역을 승리할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5곳에서 이겼습니다.
네네.
현재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에서만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네바다뿐 아니라 애리조나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고 있어서 경합주 7곳을 트럼프 당선인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7일 미국 NBC 뉴스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견에서 불법 이주민 대규모 추방을 다시 언급했죠.
예, 트럼프 당선인은 전화회견에서 내년 1월 취임 후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국경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불법 이주민 대규모 추방 공약에 대한 물음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공약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법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려면 법적 문제뿐 아니라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문제도 회견에서 얘기가 나왔죠.
예,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주민 문제가 가격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격표.
예, 그는 불법 이주민들이 미국 안에서 저지르는 살인 등을 언급하면서 그건 대량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바이든 대통령도 7일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예, 이번 대선 결과가 확정된 뒤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I've said many times,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You can't.
네, 여러 번 말했지만 이길 때만 나라를 사랑할 수는 없고 동의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지 서로를 적이 아니라 동료 미국인으로 보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미국 소식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렸죠.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원 의장이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4.75에서 5에서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네, 자 앞서 연준은 물가 상승세를 잡으려고 아주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했었죠.
예, 지난 40년 내 가장 높았던 금리였던 5.3% 금리를 1년 이상 유지했습니다.
네.
미국의 연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0년 중반에 9.1%로 고점을 찍고 올해 9월에는 2.4%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것을 보고 연준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건 4년 반 만이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물가가 연준 목표치로 계속 떨어질 것이란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는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릴지 혹은 정책 이반자들이 예정한 대로 내년에 금리를 네 차례 인하할지 언급은 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7일 기자회견에서 때가 때인지라 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 당선인으로 이 향후 연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질문을 했더군요.
예, 파월 의장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말입니다.
Let me say that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As you know, many things affect the economy.
네, 가까운 시기에 대선 결과가 연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많은 요소가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를 전망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미래를 넘어서는 시점을 보면 우리는 향후 정책 변화의 시기와 내용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에 대한 영향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 연준 의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냐 이런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파월 의장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법으로 대통령이 요구하면 사임해야 하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그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파월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그 집권 1기 때 임명이 됐는데 그동안 사이가 좀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지속해서 파월 의장이 민주당에 유리한 정책을 편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특히 지난 9월에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리자 이 조처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26년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교체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미국 소식 하나만 더 보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몇 달 전에 내놓은 이민 관련 행정 조처가 있었는데요. 이게 법원에서 가로막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부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를 연방 법원이 무효화했습니다.
네.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의 제이 캠벨 마커 판사는 7일 해당 조처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부가 이를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그 조처, 구체적인 내용도 보겠습니다.
예, 정책 명칭은 가족과 함께 두기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면서 이제 미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불법 체류자와 자녀가 영주권을 얻고 구체적으로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결혼했으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때 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죠?
예, 자, PIP라고 하는 임시 체류 신분입니다.
네.
자, 신청자가 국토안보부에 신청서를 내고 임시 체류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그동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르며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정부의 이 조처로 서류 미비 배우자 50만 명과 의붓 자녀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이 어떻게 해서 이 법원까지 올라간 겁니까?
예,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조처를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커 판사는 새 조처가 시행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일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8일 이를 무효로 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박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된 판사입니다.
네. 자, 그런데 법원에서 나온 이 결과가 바로 대선 며칠 뒤거든요.
맞습니다. 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는데요. 승리가 확정된 다음 날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처음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 함께 두기 조처를 발표한 것은 지난 6월 18일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기 전이었죠.
네네.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직을 이어받게 됐는데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조처를 내놓은 것은 이민자가 많은 중남미 유권자를 겨냥한 조처란 평가가 나왔고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정부 조처를 비판했었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가족 함께 두기 조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예,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바이든이 불법 입국자를 대량 사면했다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임기 첫날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네네.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들이 몰리는 것을 두고 침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신이 백악관에 집성하면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해왔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해당 조처가요. 어차피 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던 거네요.
맞습니다.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유지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예상보다 일찍 조기 종료가 된 거죠.
네네.
바커 판사도 7일 해당 프로그램을 무효화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1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이 프로그램이 유지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원 조치에 대한 반응도 보죠.
자,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아직 관련 논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편 7일 마감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가장 먼저 다룰 시급한 사안을 이민 문제로 꼽았는데요.
네.
대다수 응답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한 이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끝으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빚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승인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8일 지방정부의 엄청난 부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6조 위안 미화로 약 8,4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네.
중국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대환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 자세하게 보죠.
네, 자, 상무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며 람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 3천억 위안 미화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람 부장은 따라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주 2조 위안을 할당해 지방정부들이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는 데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정부는 이렇게 3년간 6조 위안의 특별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024년 말 기준 29조 5,200억 위안 미화로 약 41억 2천만 달러에서 35조 5,200억 위안 약 46억 9천만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숨겨진 부채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숨겨진 부채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부채를 말하는데요.
네네.
중국 당국은 숨겨진 부채를 중국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주목해왔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정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부채 외에 특수법인을 이용해 자금을 만들었고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면 바로 이런 숨겨진 부채를 끌어쓰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겁니다.
네네.
람 부장은 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숨겨진 부채가 14조 3천억 위안 약 2조 달러에서 2008년 말에는 2조 3천억 위안 약 3,2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고 지방정부들의 부채 압력이 크게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라면 말이죠.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아주 큰 경제 대국인데 하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정부가 이런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번 계획은 중국 정부가 5% 내외로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잇따라 내놓은 부양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람 부장은 대규모 대환 조치를 시행하는 건 중국의 부채 구조조정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부채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정책이 나온 그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예.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부터 아직 중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방 정부의 경우 팬데믹 기간 지출은 많고 세입은 적어지면서 부채가 급증했고요. 게다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사용권 매매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산업도 침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현재 대대적인 부양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뉴스 따라잡기 VOA 매일 영어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선거인단 투표 증서가 의회로 송부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대선이 끝난 이듬해 1월 6일 합동회기를 열어 정 부통령 당선인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두 절차 사이에 유고가 생기면 이들을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선거인단 투표와 의회 합동회기 사이 승계 규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1월에 대선 투표가 끝나면 그 결과에 근거해 12월 두 번째 수요일 다음 첫 번째 화요일에 각주 선거인단이 모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단이 모이는 날은 12월 17일입니다. 이날 모인 각 지역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투표에 참여합니다. 이 투표 결과는 연방의회로 송부됩니다. 이후 의회는 이듬해 1월 6일 합동회의로 모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이 자리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투표와 이듬해 의회 합동회의 사이에 정 부통령 지명자에게 유고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유고가 생긴 지명자의 소속 당은 대체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In 2016, Democrat Hillary Clinton won the popular vote by about 3 million votes. But Republican Donald Trump won the Electoral College by more than 70 electoral votes.
일부 헌법학자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지명자가 의회가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학계의 중론은 의회 공식 확정 절차 이전이라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지명자가 즉시 당선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수정헌법 20조 3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만일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됩니다. 의회조사국은 수정헌법 20조에 수반된 1932년 하원위원회 보고서가 그런 관점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이나 부통령 당선인의 사망이 아닌 다른 상황에 대한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상황으로는 장애나 사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헌법 20조 3항은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이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선 선거인단 투표와 의회 합동회의 사이 승계 문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의 50대 부통령에는 J.D. 벤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미국의 정부통령 당선인은 어떤 인물인지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 대선에서 파란 일으킨 비주류 정치인
도널드 J.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생, 올해로 78살입니다.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부동산 재벌이 됐습니다.
You know, all of my life I've heard that a truly successful person, a really, really successful person.
트럼프가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릴 걸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동산 재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한 유명인의 무모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외부인으로 치부되던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4년 재임 기간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차 아래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국제기구들과 사이에 틈이 벌어졌고요.
We've come to a deal pretty much subject to getting it written. It'll take probably 3 weeks, 4 weeks or 5 weeks. As you know, we're going to be in...
중국과는 소위 무역전쟁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마찰 속에 양국 역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악재가 된 신종 코로나 팬데믹.
임기 말기인 2019년 12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 정도로 치부했는데요. 하지만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는 2020년 대선의 해를 맞아 재선을 준비하던 트럼프에게는 큰 악재가 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면서 이번에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연방의사당을 습격했는데요. 이는 또한 트럼프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일주일 만에 하원은 트럼프를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유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사법적 부담 이기고 승리 쟁취.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과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현재 트럼프는 여러 형사 민사 소송에 얽혀 있습니다. 형사 기소된 사건은 총 4건으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9월에 선거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피고가 대선 후보인 상황과 특수한 시기라는 이유로 담당 판사가 11월 대선 후로 형량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에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 공적 행위에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는데요. 이에 특검은 트럼프 행위가 공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적인 행위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법적인 부담을 이겨내고 승리한 트럼프의 집권 2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공화당 부통령 당선인 JD 벤스는 어떤 인물인지 알아봅니다.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된 유년 시절.
제임스 데이빗 벤스, J.D. 벤스는 1984년 8월 2일생으로 만 40세입니다. 트럼프 벤스 팀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벤스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J.D. 벤스는 미국의 쇠락한 공장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 하나인 오하이오주의 미들타운이라는 가난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벤스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됐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도널드 보우먼인데요. 하지만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가 이혼했고 새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제임스 데이빗 하멜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벤스는 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제임스 벤스는 미들타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복무한 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해서 2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했고요. 로스쿨 졸업 후에 제이디 벤스는 연방지방법원 재판연구원, 개인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기업가인 피터 티씨 지원을 받아서 벤처 투자가로 일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와 정계 진출.
2016년은 힐빌리의 노래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고향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산업, 경제 쇠퇴, 가난을 딛고 실리콘밸리의 자수성가한 투자가가 되기까지 여정을 다룬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요. 2020년에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이 무렵부터 벤스는 고향 오하이오로 돌아가서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거나 공직 출마를 고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벤스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53% 득표율로 47%를 얻은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And I really believe that we are on the forefront of a new conservative majority in this
country.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그는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옹호해서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스타일과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는 트럼프 비판자기도 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 불법 이민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등을 향해서 정제되지 않은 언사를 하자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그는 이 글을 삭제했고요. 정치에 입문하면서 트럼프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강력한 옹호자로 변모했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지난 7월 15일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전날 벤스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일찌감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누구를 그의 러닝메이트, 이 부통령 후보로 선택할 것인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었습니다. 부통령 후보군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팀 스카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글렌 영킹 버지니아 주지사 등이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벤스는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됐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젊고 가장 정치 경력이 짧은 초선 의원입니다.
In Ukraine, President Biden went to the Royal Castle in Warsaw and unveiled a sanctions regime that he said represented a quote new kind of economic statecraft with the power to inflict damag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해서도 각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반대하면서 트럼프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가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은 이러한 정치 성향과 그의 젊은 나이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D. 벤스의 부인인 우샤 벤스는 인도계 이민자의 딸로 유색인종 사회에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벤스 부부는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50대 부통령에 당선된 J.D.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공공연한 비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know that David lost a lot of money on gambling?
Yeah, it's an open secret. It's amazing how fast word travels around here.
Seriously? I thought it was just a rumor.
Nope, everyone's been talking about it. He even borrowed money from me.
데이빗이 도박으로 큰 돈을 잃은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공공연한 비밀.
It's an open secret. It's a known secret.
만약에 비밀이었던 것을 공개한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m ready to go public.
I understand. We should protect the future victims.
Exactly.
It's important that people know what happened so they can avoid the same situation. How do you plan to tell everyone not to lend money to David?
데이빗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공개하겠다는 표현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ready to go public.
나는 공개할 준비가 됐습니다.
Go public.
공개하다.
I'm ready to go public.
나는 공개할 준비가 됐어요. 반대 표현도 들어보시죠.
I'm not ready to go public.
나는 공개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오늘은 공공연한 비밀.
Open secret.
일상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우고 있는데요.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know that David lost a lot of money on gambling?
It's an open secret. It's amazing how fast word travels around here.
Seriously? I thought it was just a rumor.
Nope. Everyone's been talking about it. He even borrowed money from m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know that David lost a lot of money on gambling?
데이빗이 노름으로 많은 돈을 잃은 것을 알았나요?
It's an open secret.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It's amazing how fast news travels around here.
여기서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놀라워요.
Words travel fast.
소문 참 빠르네요.
Word travels fast.
말이 빠르게 여행한다. 그러니까 소문이 빨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Word travels fast.
나쁜 소식은 빨리 퍼진다.
Bad news travels fast. Seriously?
정말인가요?
I thought it was just a rumor.
나도 단지 루머인 줄 알았어요.
Nope. Everyone's been talking about it.
아닙니다. 모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He even borrowed money from me.
그는 심지어 나한테도 돈을 빌려갔어요. 공공연한 비밀.
Open secre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know that David lost a lot of money on gambling?
It's an open secret. It's amazing how fast word travels around here.
Seriously? I thought it was just a rumor.
Nope, everyone's been talking about it. He even borrowed money from me.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Open Secret,
공공연한 비밀,
Word travels fast,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는 테러와 인접국을 희생시켜 영토를 확장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집으려는 불량국가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사회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 초국가적 도전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 및 자원 담당 리차드 베르마 차관은 말했습니다. 세 가지 주요 관심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와 그 영향, 그리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강탈하며 심지어 전체 인구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 두 가지 문제를 경험했으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베르마 차관은 첫 번째 요인은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이미 빈곤이나 분쟁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르마 차관은 정보기관들과 국가안보기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들 국가의 불안정성, 인도주의적 위기, 내부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르마 차관은 기후변화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지정학적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급격한 온난화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안보가 진짜로 변화하는 북극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 즉 수자원을 둘러싼 싸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가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베르마 차관은 말합니다. 특히 변화 속도가 현지 기관이나 합의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강 유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군대와 군사시설, 대사관과 영사관, 글로벌 주요 시설 등 우리의 작전 준비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베르마 차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기후 변화가 군사작전을 형성하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극한의 날씨와 기후변화가 우리의 작전 준비와 군사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베르마 차관은 국제환경은 복잡하고 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가치와 관련해 내린 선택은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향배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